예배소서 22번 메시지. 전에는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가까움.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1절과 12절이 우리의 상태에 따른 우리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백성들. 우리의 신분에 관한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백성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보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한 사람은 순수했고 죄나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악한 근성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악한 근성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먼저 사람의 몸을 종욕이 가득 찬 육체가 되게 했고 결국에는 사람 전체를 육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지 육체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사람의 몸은 본질이 변하여 육체가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순수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타락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 안에 정욕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욕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타락한 사람의 전체가 결국 육체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고 영이나 양심이나 이성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한 사람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육에 따라 살고 육이 되어버린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전체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손상당하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받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한 족속,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 즉 육을 제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들의 육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족속이 할례를 받은 사실은 그들이 타락한 인류로부터 분리되었고 타락한 상태로부터 구출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부르심을 입은 족속과 타락한 인류 간의 엄청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상태로부터 분리된 할례당이라 불리우고 나머지 인류는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는 무할례당이라 불리웁니다. 부르심을 입은 족속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육체 안에 있는 백성, 즉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도 그러한 범주에 속했었습니다. 무할례당 11절은 육체 안에 있는 백성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무할례당과 할례당이라는 단어는 둘 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당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무할례당이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12절은 우리가 그때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체현되신 그리스도는 할례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무할례의 이방인인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12절은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나라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축복과 임재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시민의 자격과 시민권을 가리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사람을 위해 예정하신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이러한 모든 권리를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무할례의 이방인인 우리는 여전히 그들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이방인들. 12절에 의하면 우리는 또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은 그분의 약속들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그분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대가 없이 어떤 것을 해주신다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명령이나 요구나 꾸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기본적인 사상은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필요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구속력 있는 언약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합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하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한 주 예수의 죽으심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죄사함을 받도록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약속은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그분의 약속은 언약이 되었습니다. 언약만큼 구속력 있는 약속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속박되지도 않은 채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언약이 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언약에 묶이게 됩니다. 그 대가는 그 약속을 언약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언약이 되기 위해 합법화된 그분의 약속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언약의 다른 표현인 성약이라 불리웁니다. 온 성경은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약속은 구속력 있는 언약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에 의하여 언약으로 합법화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모든 시민권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련되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음. 육체 안에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다스리고 움직이시며 그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세상에서 12절은 우리가 세상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조직인 세상은 이스라엘 나라와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반하여 세상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살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소망도 기대도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누림인 하나님이 없으므로 쾌락을 즐긴 후에도 허무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러한 누림은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수십 년 전에 구원받지 못한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왜 도박에 빠지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는 성경을 누리느라고 바빠서 그러한 노름에는 시간도 흥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영화 구경을 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하늘에 속한 극장인 교회 생활이 있고 거기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누리는 충만한 누림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오락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 안에 있으며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이방인의 위치와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사망 안에 있었고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우리의 누림인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죄 있는 오락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상태와 위치 가운데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요 우리는 새로운 상태와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4절은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단어로 시작되었으나 13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림, 즉 본질에 따른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림과 우리의 신분에 따른 우리의 위치에 대한 그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신분에 있었던 것은 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타락했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와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태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의 위치로부터 옮겨지는 것이 필요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위치로부터 옮겨졌을 때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망의 상태에서 구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이전 위치로부터 새로운 위치로 옮기셨고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음. 13절을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11절과 12절의 요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은 순수했고 죄나 소극적인 성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악한 본성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 먼저는 사람의 몸을 종욕이 가득 찬 육체가 되게 했고 결국에는 사람 전체가 육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한 족속,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 즉 그들의 육을 제거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한 인류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을 타락한 상태에서 구출한 것입니다. 할례로 인하여 그들과 나머지 사람 간에는 엄청난 구분이 생겼고 그때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무할례당이라 간주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범주에 속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으며 세상이라는 사탄의 조직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음. 13절의 시작에서 귀한 말씀 그러나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누구에게 가까워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축복에 가까워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로 그것에 가깝게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전 신분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위치와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1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음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 성취된 구속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구속이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전 신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진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분의 피가 우리를 낮은 신분으로부터 옮겨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합당한 이스라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신분에서 나와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분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한 상태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타락한 신분으로부터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고 옮겨졌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이 되기 위해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새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이전 상태와 신분에서 옮겨진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계시입니다.